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고자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시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찬송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이고 참된 목자를 머릿속에 그리며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 삶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시편의 노래를 하던 시인의 상황은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때는 정말로 다윗의 생에 있어서 어두운 시기입니다. 암흑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야훼께서 아이도벨의 기발한 모략을 파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비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이 시편의 5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상 곧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정말로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할 때 감사한 내용이 이 시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소바와 마길과 바르실레로부터 받은 그 식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지금 강 저편에 있습니다. 근데 강 이편에 있는 이 다윗을 먹이는 이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다윗의 식탁에 앉아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은 바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야훼께서 베푸신 그런 상이고 야훼께서 베푸신 식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야훼 하나님 나의 목자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기뻐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분의 목자됨을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단순하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을까? 정말로 단순하게 그렇게 즐거움으로 들려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어문처럼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걸림이 되었고 그 목자의 제거의 대상으로 올려놓아야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런 반응을 한 것입니까? 이 반응은 서로 상반된 것인가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상반된 내용을 분명히 규명해 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왜 상반될 수 없는가, 상반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목자는 그들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들은 한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목자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 양에 대한 목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셋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여 한 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밝히셨을 때 유대인과의 논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심이 왜 문제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양을 치는 그런 목자다라는 말로 금방 이해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목자는 정말로 우직하고 신실하고 정말로 단단하게 그 양들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을 앞두고서 그는 전쟁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나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나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목자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목자를 생각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목자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직하고 신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옛 유대인들도 목자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목자에 대해서 부인했을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까? 과연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 즉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목자란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과 고대 근동 사이에서 참된 왕의 이상적인 모습을 참된 목자의 모습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자 출신인 다윗 왕은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처럼 보살피는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5장 2절 보면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 왕일 때에 야훼 하나님이 왕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왕 되심의 모습을 사울 왕이 드러내어야만 했던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라고 말합니다.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내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것을 두고서 잘 지도하다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다 라는 목자다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이 표현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목자로서의 왕은 두 가지의 독특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나아가 백성들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단순히 양을 먹인다라는 정도의 일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야에서 양을 먹인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원수를 패배시켜야만 합니다. 곰과 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분명히 다윗은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란 단어가 단순히 양을 먹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저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목자인 왕들을 세워서 그 왕들을 통해 보존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들은 참된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과 4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으면서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 왕들은 양떼를 먹여야만 합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먹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지금 참된 목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지 않은 그 왕을 두고 야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들은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없는 그들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선한 목자와 상반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사용되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이 목자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오느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참된 목자의 사역을 잘못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두고서 에스겔서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하고 있는 그 현장을 좀 더 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양의 우리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 절도와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며 또한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너희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목자라고 말하는데 싫어하게 되어졌는가? 목자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게 되어졌는가? 목자라고 말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가? 잡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강도입니다. 왜 이들이 강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무엇인가를 훔친 걸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9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9장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9장에 소경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메시아 그가 오시며 하실 일이라고 분명히 소경은 말하였습니다. 그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즉 이 소경처럼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인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를 출교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하죠. 옛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 장면을 두고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강도와 절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 즉 야훼 하나님의 양을 빼앗아 자기 양 만들고 마치 자기 양처럼 다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도고 절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돈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돈을 훔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다른 훔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훔쳐가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그들이 애굽화되어지고 그들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그들이 사단화되어져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자는 예수님께로 나온 자를 출교합니다. 이 출교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경된 자의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눈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눈뜨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사실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와서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소문나 있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미 모르는 게 아니죠. 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안 믿겠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고 양떼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떼를 그곳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보존해 가야 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목자들은 반대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 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가 동시에 나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내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것을 먹이고 또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곳이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끌어내어 산 위에 있게 하고 내가 그들을 푸른 초장에 있게 해서 지금 초장에 누워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본토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먹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서 말하고 있는 내가 말하는 이 목자는 야훼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말하고 있는 이 야훼, 내가 라고 말하는 이 야훼, 이 야훼의 모티브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시면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메시아이며 나는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 그리스도이고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 앞에서 그들은 발끈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사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관심 없고 너희는 너희 이익만 치우고 너희 배부름만 가지고 있구나. 마치 에스겔이 예언한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목자다. 나는 곧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발끈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 그분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에스겔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가 오시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화 같은 그림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계시면 양들이 꼴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 없는 어떤 평탄한 땅에 건강을 쫙 나열하는 그런 땅에 우리는 영원히 누워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상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우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야훼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현장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누워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워있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 오시면 자기 잃었던 백성을 찾아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목자가 없을 때 과연 모습과 목자가 돌아오실 때 모습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8절을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지금 이제 목자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주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한시 동안 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동안 목자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목자가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그 현장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은 동일한 것입니다. 들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목자 없을 때 이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우리 안에 많은 목자들의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읽고 있는 이 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목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10장의 말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 한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한 우리 안에 여러 목자들이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은 누가 있습니까? 절도와 강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문을 통하여 들어간 주님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양에서 양을 칠 때 개들을 통하여 인도하지만 근동에서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우리 안에 다양한 양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이 다양한 양들 앞에서 주인된 목자의 음성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자된 음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에스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양을 불러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양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뿐만 아니라 또한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제 옛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자기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주님이 인도해야 될 그 양들을 바라보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고 한 목자 대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한 신앙 고백 안에 거하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우리 안에 있는 한 목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룬 절기가 수전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전절에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전절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더럽혀졌던 성전을 청소하여 다시 봉헌한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신약의 다니엘에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누카 즉 광명의 절기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는데 주전 164년 기슬레벌 태양요로 11월 내지 12월 25일에 유다서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8일 동안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전절의 성취다라고 해서 성전을 탈환하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전의 탈환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마카비를 통하여 성전의 탈환을 가져왔고 그들은 8일 동안 이 성전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의 관습은 초막절과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고 어디서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각 집에 등불을 켰는데 그들은 불을 켜게 될 때 하루에 하나씩 불을 켭니다. 그리고 8초 때 다 불을 켭니다. 즉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주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성전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수전절의 진정한 성취를 마카비가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육체를 통하여 참된 성전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장막 치셨다고 하시면서도 그가 이 땅에 장막 지셔서 어떻게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물뜸을 통하여 제단을 통하고 그리고 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 떡상을 만나고 등대를 만나며 그리고 향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을 때 시온자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이 성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오셔서 정말로 성전을 성취하시고 그 성전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시고 또한 더 나아가 그를 믿는 백성들을 성전으로 명명하시고 성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 안에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옛 언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나 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참 생명이 있고 그것을 영생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그 영생은 우리 주의 우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참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일상의 안전만으로 해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생명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분이 참된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죄 없는 자로 간주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셨다라는 이 법정적인 구속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에게 생명이 있고 참 그에게 주께서는 목자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는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조로 인도합니다. 셋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여 한 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목자가 되어 한 우리 속에 그 양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그렇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보이시고 참 성전으로서의 주의 백성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이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양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옛 언약으로부터 불러내었습니다. 그가 참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양의 목자는 지금 옛 언약의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목자들의 양, 즉 강도와 절도들이 있는 그 우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바깥 언약 바깥에 있는 그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 한 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으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며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자신의 부르심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목자의 분을 받은 그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에 분명히 알아듣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자신이 목자인지 그 목자를 따른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밝히십니다. 9장에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시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고 유대의 지도자를 향해서 다시 그가 누구인지 묻게 될 때 너희도 그 제자가 되려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이고 참된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밝히십니다. 자신이 언약의 백성의 왕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24절과 25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중에 한 형제가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며 주의 음성을 들은 대로 반응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곧 한 형제가 앉아 있는 자리며 또한 우리가 앉아 있던 자리이며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 가운데 한 자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따라감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출교의 길이었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언약 바깥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바깥 어두운 곳 이를갈미 있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말하였지만 언약 바깥에 있는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백성은 실패하였고 옛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을 그 언약 바깥에 쫓아내시고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바라볼 때 언약 바깥에 나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 있는 그런 새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언약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참 목자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된 그들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고 주님을 영원히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은 곧 주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의 백성, 언약의 회원으로 남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날개 보호 아래 머물러야만 한다. 그때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생명을 풍성히 받고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음성을 주의 교회를 통해 오늘날 듣고 있습니다. 그 들음을 가진 형제들은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의 고백에서 우리의 고백을 봅시다. 우리의 고백에서 한 형제의 고백을 보므로 주의 나라 안에 있음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듯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보존될 그 나라에서 우리는 회원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